오늘은 전도 시리즈 다섯 번째 마지막 설교입니다. 메시지가 한 영혼으로 인한 천국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짧은 비유의 말씀인데 참 쉽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주 쉽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아주 충격이고 도전의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가르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참된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그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을 이제 지탄받고 있었던,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의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 앞에 이제 가까이 나온 것이죠. 그럼 이제 말씀이 아주 쉬운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은 99마리는 덜에 두고 그 이런 것을 두루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할 것이란 뜻이죠.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찾으면은 즐거워서 어깨에 그 양을 메고 와서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참 즐기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제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비유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비유라는 것. 비유라는 이 말은 어떤 이야기 속에 반전이 있고 역설이 있는 것, 그게 숨겨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분명히 아주 꼭 뭔가 들어야 할 그런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어디냐면 누가복음입니다. 그 누가복음의 내용은 가만히 보면은 약 52%가 다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또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15장 전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15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자꾸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은 양을 잃었다가 찾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이 여인이 동전 하나를 잃었는데 그걸 찾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아들, 둘째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아낸 그 이야기를 이제 돌아온 그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또 뭐냐면은 찾아내고 기뻐했다, 그리고 잔치했다 하는 것이 이제 공통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야기의 주제는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잃어버린 죄인을 찾았을 때의 기쁨 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의 목적이 무언가를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둘째 아들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에 포인트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의 목적은 잃어버린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했습니다. 그 3절의 답이 뭐냐면 이 비유는 누가 들어야 하느냐 하면 그들에게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왜 그럼 그들이 들어야 되느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려고 비유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둘째 아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면 율법학자를 말하는데 이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세리는 다 반역자다, 처단해야 될 대상이다, 죄인이다,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차별하고 또 버림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죠. 그 바리새인들은 또 서기관들은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도 금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근처에 가는 것도 가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가까이 오게 하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리고 동시에 또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거나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시도를 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거룩하게 보이는 자신의 그 외양에 안주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도록 돕기보다는 자신들의 의를 쌓는 그런 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정죄만 당했던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에게 가까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고 수군거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2절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수군거렸다 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원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말이야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네 하면서 투덜거렸다. 표준 세번역에는 투덜거렸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율법학자들,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목가적인 풍경을 가지고 그 당시 말하면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양치는 목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부분적으로 보고 이해하면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중요하다, 잃어버린 동전이 중요하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건 잘 모르는 내용이고 우리에게 당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걸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게 그래요. 그냥 이야기는 하는데 그 안에 분명한 무슨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한용은 전도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로 말하지 말라 하는 것이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여유를 가지고 우아하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태도, 그들의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은 애가 끓는데, 거룩한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 틀렸다, 너들 다 틀렸다 하는 것을 지금 시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본질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죠.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그 목적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냥 비유로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애가 타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단순히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찾는 거 너들도 그런 거 알지 않느냐?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우리 그럼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주 포인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성경을 읽을 때요, 사람마다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읽습니다. 그 프레임이 뭐냐면은 윤리를 강조하고 윤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성경을 딱 펼치면 자꾸만 금방 윤리가 보입니다. 신비를 강조하는 사람은 성경을 펼치면 신비가 자꾸 보이죠. 신비한 이야기들. 축복을 강조하거나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계속 축복된 것만 눈에 보이죠. 심판을 강조하는 분은 성경을 열면 심판밖에 안 보여요. 구원을 강조하는 분은 성경을 열면 구원만 보이는 거예요. 종말을 강조하는 분은 성경 열면 다 종말로 보여요. 성령을 강조하는 분은 성령을, 교육을 강조하는 분은 교육을, 치유를 강조하는 사람은 성경 열면 이상하게 내 눈에 프레임이 치유만 찾아서 자꾸만 그걸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 구절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의 관심사가 반복되어질 때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신앙의 이 프레임이 신념화되어 버립니다. 그때부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 이것이 계속해서 내 관심사로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앵글로 성경을 볼 뿐만 아니라 세상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더 중요한 다른 것이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신념대로 종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밸런스가 유지되지 아니하고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위험합니다. 왜냐? 말씀이 얻어하는 뜻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안에 그것만 가지고 내면에 깔려있고 감춰진 그 진리를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내가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범하게 되느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혼 구원과 선교의 관점으로 읽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보다 앞서서 왜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이걸 우선적으로 이해해야만이 됩니다. 이거 이해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동전이나 집을 튀쳐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야기나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면은 우리는 성경을 반도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몰랐습니다. 자기 의로 충만했습니다. 약한 자들, 죄인들을 정죄하고 차별하고 판단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잠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런 착각을 하고 그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자기 나라를 로마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시켜 줄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자 이런 사람이 메시아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자기들 좀 더 부유하게 하고 자기들 좀 더 행복하게 하고 자기들 좀 더 편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메시아다 생각하고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와 가버나움에서 사역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 하지 않냐고 병든 자, 버림받은 자, 차별해야 마땅한 자들, 가난한 자들, 죄인들만 자꾸만 가까이 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기분이 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뭔가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못마땅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화가 났습니다. 상상도 못할 이야기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이란 거,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되는 거, 뭐 여러 가지 세리들, 창녀들,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문둥병 걸린 자들, 감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접근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고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니까 화가 너무나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왕과 마음을 딱 꼬집기 위해서 오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적으로 시위를 한 겁니다. 너들 틀렸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올 한 해를 거의 마무리하고 성탄절을 이제 앞에 두고 대강절을 시작하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한 가지 기억하고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우리는 질문하고 내 입으로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판에 박힌 그 문자, 자구적인 그 고백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 깊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2절에 13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어운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고 그들 삶 가운데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근데 거기에 끝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거기에 끝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했던 그걸 내가 한 것을 보고 그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나를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스스로 못 박혀서 너희에게 나를 줬다. 이제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참 정말 상상하지 못하고 상종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이제 와서 막 이제 치유를 받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제가 오늘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한 가지 있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미운 거예요. 그래서 미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들이 미워한 사람을 살려주고 자기들이 차별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을 자꾸만 찾아다니면서 가서 밥을 먹고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불러주고 이런 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행복, 기쁨,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은 우리는 누군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나의 자아실현, 나의 목적, 나의 계획, 나의 행복, 나의 원함, 이것을 위해서 내가 만일에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아도취적이고 욕망을 위해서 더 편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뭐냐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야말로 마귀적인 사고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가까이 하고 나에게는 주님이 관심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이 어쩌면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고 손을 내밀어 주신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직하게 화가 나는 거 당연하죠. 솔직히 마음 불편하죠.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데 불편한 거예요. 저희 작은 처제가 섬기는 서울의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 처제는 그 교회를 나가면서 참 마음에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이 선교사님 출신인데 몸은 약하지만은 목사님 목회를 참 잘하셨는데 다른 걸 안 하고 계속해서 항상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 그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 삶에 그냥 그것이 골수에 사무쳐야 된다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그 목사님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교회에 막 간증거리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심령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옆에 있는 절간이 조그만한 애 있었는데 그 절간도 자기가 자원해서 교회에서 우리 절간을 사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절간을 사서 교회가 소유하게 됐습니다. 너무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교인들이 목사님을 싫어했습니다. 목사님이 자꾸 영혼구원, 전도, 선교하니까 이제는 어린 애들처럼 우리 좀 봐달라, 자기 좀 봐달라 하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주동자들이 표면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교인들을 선동하고 예배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온갖 모함과 모욕을 주면서 결국은 지난 얼마 전에 목사님을 내쫓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성경은 읽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자기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들은 자기를 진정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 결국은 교회가 파탄이 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이 참으로 속는 것이 많습니다. 교인들이 왜 자꾸만 정치적인 논쟁에 말려들고 왜 정치인을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분노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성애가 죄입니까? 죄입니다. 저도 죄라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드러내고 그 사람들을 만일에 미워한다는 거, 그건 죄 아닙니까? 죄입니다. 한 시대에 전 세계에 존경받았던 기독교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어느 기자회견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성애가 잘못이란 사실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나 죄는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왜 동성애를 두고 그것이 마치 가장 엄청난 큰 죄인 양 비난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즉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질투도 죄입니다. 교만도 죄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역시 죄이며 해결되어야 하고 용서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까닭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맞으면 아멘. 저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민감하게 생각하는 동성애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 그런 문제를 그냥 덮고 지나가자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두둔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제발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속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서기관처럼 되어져서 우리 자신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메시아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정죄합니다. 계속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계속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이렇게 산다면은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메시지로 우리의 영혼의 경종이 울려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에서 그럼 잃어버린 이 양은 누구냐? 잃어버린 양은 누구냐? 목자가 그렇게 찾기 원해서 찾아 나선 그 잃어버린 양은 누구냐? 그 가난한 자들, 죄인들, 무시해도 되는 자들, 정죄하고 차별해도 되는 그 자들이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냐? 아니죠.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했습니다. 이 수군거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15장의 제일 마지막 말미에 이 가비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그 돌아와서 회복이 되어지는데,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그 25절에 거기 보면은 큰아들이 잔치 벌리고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화를 내는 거, 분노하는 거. 바로 그 큰아들이 예수님이 지금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너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다. 그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큰아들이 그렇게 불만을 터뜨렸을까? 분노와 좌절감을 그렇게 쏟아냈을까? 이건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것, 조금 더 말하자면은 자기 의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열심히 감동 없이 습관적으로 종교생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일부러 작정하고 미워하고 적개심으로 분노하고 그 분노하면서 당연하다고 여긴 그런 삶을 산 사람들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속마음이 지금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잃어버린 양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영원 구원에 관심이 없고 한 영혼을 섬기는 데 관심이 없고 그렇다면 바로 그 사람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그 같은 태도로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비판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도박꾼, 마약 중독자, 갱들, 동성애자들, 윤락가 사람들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하고 상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렇죠? 자칫 잘못하다가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죄의 습관과 그 경향성이 우리에게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해야 합니다. 섬겨야 됩니다.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친교하고 삶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매우 틀렸습니다. 오늘 본문 비유로 말씀을 적용하자면은 매우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삶을 실제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멸시하고 차별하고 분노하고 그렇다면은 예수님 마음을 우리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뭐 자꾸 정죄하는 거거든요. 무관심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죠. 막 그냥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쪽에서 볼 때 잃어버린 양은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것. 거저 일어나면 먹고 마시고 하는 행복감에 젖어 살려고 하는 것. 내 위주로 살려고 하는 것. 교회만 출입하는 것. 복음에 감격이 없는 것.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질문입니다. 우리 마음속 상태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냉철하게 한번 파헤쳐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질문해야 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함과 그 진실성은 그 사람이 갈망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측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지금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는 불편하지만 정말 정직하게 묻고 내가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없는 그 교회? 그 교회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끼리 더 행복하고 기쁘게 평안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그런 보신주의적 신앙 그런 관념으로 하는 목사 성도 이게 뭐냐면 바로 잃어버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찾고자 하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세상에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세상 조류 문화에 휩쓸리고 동성애니 혹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막 그냥 전투적으로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반대해야 된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섬기지 않는다면 전도하지 않는다면 통렬히 회개해야 합니다. 통렬히 회개해야 합니다. 나밖에 모르고 우리밖에 모르고 우리 교회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에 빠져있고 자만심에 빠져있고 평안한 것이 축복이다 생각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무 일 없는 것이 축복이다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속마음을 모른다면 우리는 종교의 영에 붙들려 있고 잃어버린 양입니다. 교회 안에 잃어버린 양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 새벽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율법학자 서기관이구나.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모르구나. 오늘 매일 성경에 그 말씀 묵상해보니까 아달랴는 그가 죽을 때 반역이다 하고 외쳤는데 자기가 반역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반역이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비참히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떠나온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투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왠지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쓰라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투쟁하자 정부가 틀렸단 말은 계속하고 강단에서도 수없이 말을 하는데 영혼 구원하자, 전도하자, 선교하자나 기도하자는 목소리는 점점 사라집니다. 정치에 너무 관심 많습니다. 이원론적 신앙에 사로잡혔습니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혔어요. 계속해서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지금 어디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까, 지금?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에 지금 그 일을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거기뿐만입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정정에 그리스도인들이 목을 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좌파 세력을 갖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권세자, 능력자를, 지도자를 세울 수 있습니까? 또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적으로 하시는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교회마다 뭐가 쏙 들어갔느냐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만 하지. 전도하자, 선교하자. 싹 들어갔습니다. 교회 예배를 안 나와도, 교회가 안전한데도 예배를 안 나와도 목사가 말을 못해요.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새벽마다 울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놓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속아서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아야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박 목사님 예배 전에 목사님 대림절이 해야 됩니까? 대강절이라 해야 됩니까? 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강절로 통일합시다 이랬습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니까 절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12월은 바쁘니까 대강대강 보내야 하는 아, 그런 때가 바로 이때구나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놓고요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한번 해봅시다. 다른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성비고 주님이 찾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섬기고 찾아하고 비난하고 세상에 판단하고 그렇지 않냐고 그 사람을 섬겨보겠습니다. 그런 기도 한번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추수 감사절 지나고 난 뒤니까 이제는 우리 감사 표현했으니까 이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한번 읽으면서 주님 제 마음에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나눕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먹을 것은 먹고 입을 것은 입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 당연함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영혼 구원과 성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함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협력하기 위해서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 내가 그 전도와 선교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어떤 거룩한 마음 부담감 이것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만으로 있다면 역시 우리는 어쩌면 잃어버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찾는 애끓는 마음으로 비유를 하면서 시위를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서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 때문에 분노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우리 하지 마십시오. 그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삶에 후회하는 것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기도 안에 주님의 소원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선교에 초청받고 참여하고 협력하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우리 목장을 통해서 한 영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할 때에 기쁨의 천국 잔치는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심령에서 이루어지고 천국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대강절을 지내고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만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